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 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무기 수송도 타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RAA는 쇼이그 장관이 이날 국방회의에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채워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싣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도착한 나토의 어떤 수송 수단도 정당한 공격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오늘 러시아군이 미콜라이프와 헤르손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복수의 주둔지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며 자국군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내 11차례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포위된 마리오폴 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의 전투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군용기의 지원을 받아 제철소를 장악하기 위한 공격을 재개했다며 러시아군이 마리오폴 내 많은 마지막 남은 항전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인 5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전포고와 국가적 진정선언을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이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사람들이 국가적 장병의 진병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이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며 사실이 아니라며 터무니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감행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 측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식 선전포고를 하거나 승리선언 등 다양한 중대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마리오폴과 자포리 주변 지역에서 344명의 민간인이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대피작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리오폴 내 남은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고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사람들을 계속 구출하길 희망한다며 그곳에는 아직 민간인과 여성, 어린이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국군과 동맹들은 민간인 대피를 위해 오늘부터 7일까지 특정 시간에 마리오폴 내 아조스탈 제철소에 인도주의 통로를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성명이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올라왔다며 러시아군은 군사 행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병력을 물리며 민간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철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은 다른 출처를 통한 이 성명의 사실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앞서 러시아군이 이와 유사한 약속을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계속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무효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대법원이 부패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말 5년형을 선고받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대법원은 어제 수치 전 고문의 항소가 제기되자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신문도 진행하지 않고 이 같은 시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법원은 지난달 27일 수치 전 고문이 효민 때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와 금 11.4kg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치 전 고문의 형량은 무전기 불법 수입 혐의 등과 관련해 이미 선고된 6년형에 더해 1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는 다른 10개 이상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할 경우 150년 이상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이전까지 미얀마의 최고 지도자였던 수치 전 고문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지금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미국산 MH-60R 대잠수함 헬기 구매 계획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구어정 국방부장은 이날 미국 의회에 해당하는 타이완 입법원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격이 너무 비싸 우리의 구매 능력에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미국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티사가 제조한 MH-60R COF 12대를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올해 14번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이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과 유엔 등 국제기구들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역내와 국제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제 상원 본회의 승인만 거치면 인준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전부터 황해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최고는 10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올해 14번째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과 결부지으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고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도 상기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역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sure if I heard you perfectly, but it was a ballistic missile that the North Koreans launched. We condemn.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최소 3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들과 역내, 인도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said this before, we've said this in the aftermath of other recent provocations,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treaty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최근 북한의 도발들 뒤에 이미 밝혔듯이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도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도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지 않은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중국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Each of these provocations has been a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며 대북 안보리 결의와 규탄 성명이 여러 개라는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불안정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도전과 관련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험과 관련해 우리는 최근 중국 측과 만났다며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블링컨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난 것을 언급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측 상대와 만나는 모든 기회에 북한 도전을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를 원하면 미국이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모든 국가들은 내재적인 자위권이 있다며 조약 동맹인 한국의 방어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철통같이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동맹들 사이에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도미사일이다라며 더 이상의 추가 정보를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부는 또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동맹의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4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very deeply concerned about these tests and the provocative nature of their continuing ballistic missile program.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시험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도발적인 성격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단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런 도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규탄해온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아 논의하자고 촉구했고 또한 우리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준비태세에 계속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거론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발사를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맹인 일본, 한국은 물론 역내 다른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analyzing this launch. We're certainly aware of a ballistic missile launch yesterda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발사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선 시기와 관련해 특별히 어떤 것이 필요한 때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뭔가를 하기에 좋은 시기는 결코 없다며 역내 동맹 파트너와 협의할 것이고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n if it's a failure, and again, we're still assessing this one, so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details of it. But with each test they run,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매번 실험을 통해 배우고 가끔은 실제로 향상한다며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 실험하며 계속 배우고 프로그램을 계속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한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의 더 이상의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의 병력과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여전히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역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강화된 대북정보 감시정찰 수집 활동과 미사일 방어 대비태세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정보 또는 특정 전력보호 전력태세 조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괌 당국은 사만다 부레는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발표한 성명에서 보도된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고문은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연방 및 군사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사건들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괌 당국은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이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미상 발사체에 대한 보도들을 포함해 역내 주변 사건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두 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14번째 무력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영내와 국제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북한이 또다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4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I mean, I think this launch and which comes on top of other launches and other other activities that we've seen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nly contributes to increa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4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와 더불어 다른 발사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활동들은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용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통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또다시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무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마다 강력하게 규탄했다며 지난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외교부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14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높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이 같은 북한 행동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북핵 수석대표 루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지지한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여전히 강조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현지 시각 4일 낮 12시 3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유도 무기 두 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시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 방위상이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판하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올해 1월 미일 외교 경제장관 2+2 회의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가 보여주듯 세계가 급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날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더 심각하고 더 임박한 위협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깊은 우정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로 묶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근거 없고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모든 곳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침략은 우리가 모두 구축하고 방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은 모두에게 번영과 안보를 허용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행동은 그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통의 규범, 가치 및 제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런 도전에 직면해 우리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일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재래식 및 핵능력의 전체 범위를 사용해 확장된 억제 공약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4개국 공동협의체인 쿼드, 호주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또 다른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분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안보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억지력이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핵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여전히 중요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억제 및 대응을 위한 동맹 능력을 강화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앞으로 미국 미사일 방어청과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항일 빨치산 창건 열병식 등 내부 행사에 집중했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에 있을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 출범과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강도를 높인 추가 조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한 뒤 18일 만에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항일 빨치산 부대 창건 기념 열병식 등 내부의 대규모 경축 행사에 집중했던 북한이 이달 들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올 들어 이미 14차례 벌어진 북한의 도발은 이달 중 더 거세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21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될 만한 커다란 정치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례에 비춰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도발을 통해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에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실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 또한 북한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형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주 좋은 또 기회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메시지를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보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를 해서 자신들의 스케줄을 짰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번 미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는 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박사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1차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BM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사를 해봐야 되고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탄도미사일 부분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이상 발사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쓸 만한 도발카드로 추가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 이외에 군 정찰위성 발사, 지난달 열병식 등에서 모습만 보여온 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3,000톤급 잠수함 진수 등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3일 전이던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은 이미 수개월째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할 땐 소형의 전술 핵무기 쪽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요 관영 매체들이 4일 이루어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엇갈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함께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지만 이번엔 관련 보도가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침묵하는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발사는 사거리와 고도 등으로 미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발사로 보인다며 화성 17형 ICBM을 발사체로 쓰려 했다가 실패하자 화성 15형으로 급을 낮추면서 굳이 보도할 이유가 없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7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그게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다른 이제 화성 15 정도의 ICBM을 가지고 위성을 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시험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보살 이유가 없겠죠.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말과 3월 초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미한 당국은 이 미사일을 화성 17형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3월 16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같은 달 24일 미사일을 쏜 뒤 화성 17형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제시한 영상 자료가 조작됐다며 실제 쏜 미사일을 화성 15형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 군 당국이 파악한 고도와 사거리로 볼 때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이 보도를 잠시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을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한 뒤 관련 보도를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을 위한 발사를 진행했지만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그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비례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이 펴온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자제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헤넘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사진 등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미사일이 화성 15형인지 화성 17형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이 올해 앞서 진행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 시험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said it was 700. So in February it went.
해남 연구원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km 정도로 지난 2월에 620km, 3월에 560km보다 조금 더 멀리 발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에 실은 탄두가 대기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와 미사일을 목표를 향해 정확히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2월과 3월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기술을 시험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개발 중인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와 연관돼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 판다 선임연구원도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2월과 3월 발사됐던 미사일과 비슷하다며 이번 발사를 통해 다탄두의 미사일 탑재뿐 아니라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에 쓸 수 있는 ICBM용 로켓 부스터의 비행 등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사일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브루스 베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지난달 16일 발사된 화성 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을 제대로 발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This test shows they're still trying to prove to the world that they can make it work.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지난해 1월 발표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는 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완성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이후 이 같은 의지를 명확히 했다며 3월 24일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하고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화성 17형 2기를 등장시킨 것, 또 핵무기의 용도를 억지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공격에도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 등이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에 이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 또 세계가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Perfecting hi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 mean, he'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 정권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 특정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면서 북한 정권은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무기체계를 시험할 적절한 때가 되면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선임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지난해에는 4번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이미 14번에 달하는 것에 대해 미사일 체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선임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한국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취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새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새로 들어올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그것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로운 한국 정부가 출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지정학적 여건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략 살상무기 조정관은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도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훗날 재개될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새로운 핵 독트린 그리고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고 도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그러면서 북한에 이어지는 도발에는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양보를 할 의사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제 인준 절차는 상원 본회의 승인만 거치면 마무리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4일 전체 회의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를 포함한 주요직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승인된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로 회부돼 이제 마지막 인준 절차인 상원 표결만 남기고 있습니다. 본회의 심의와 표결 방식 시점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결정합니다. 상원 본회의에서도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대통령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인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 2월 중순 주한미 대사에 공식 지명됐습니다. 현재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맡고 있는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대북제재 전문가입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달 7일 열린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직은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물러난 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성명을 내고 블링컨 장관과 아키바 국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일본, 한국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통해 경제협력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 현상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노력을 저지하는 데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자유, 자결권, 주권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고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과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아키바 국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논의하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한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일 관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스티브 차봇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새 정부가 중국의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 대응 방안과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차봇 의원은 3일 VOA에 이번 한일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는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집단전 해법을 마련하고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봇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영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협력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으로부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타이완도 방문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차봇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동안 타이완을 방문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자신이 주도한 미국과 타이완 관료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촉진하는 타이완 여행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 측 인사들과 타이완 측 인사들 간 고위급 방문이 너무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오는 10일 취임하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21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4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차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특별보고관들이 투명한 경쟁을 거쳐 발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8명의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명단에 미국인이 포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엔 특별보고관 후보들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 임무를 지지하며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특별보고관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며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8명의 차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후보자 명단에 자국의 인권 전문가 호마윤 엘리자데 씨가 포함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특별보고관들이 투명한 경쟁을 거쳐 선발되며 8명의 후보들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들의 임명은 경쟁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거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단의 결정에 따라 호마윤 엘리자데 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임무에 자격이 있는 후보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들은 독립적이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했고 오스트리아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들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자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8명 명단에는 오스트리아의 국제인권 전문가인 호마윤 엘리자데, 미국의 국제법 변호사이자 인권 전문가인 마이클 데이비스, 알바니아 출신의 하버드대 선임연구원인 에멀 프레셔리가 올라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무자히둘 이슬람, 태국의 스리프라파 페차라 메스리, 폴란드의 안제이 제플린스키, 페루의 엘리자베스 세먼, 필리핀의 리카르도 순가 3세가 포함됐습니다. VOA는 후보자들의 모국 8곳 모두에 여러 차례 논평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오스트리아만 응답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발표하고 새 보고관은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비트 문타폰 출랄롱콩 법대 교수, 마르주키 다르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보고관이 활동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감시, 조사하며 정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최고대표사무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법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하며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특별보고관의 기본 임무에 더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노력을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인권단체가 중국에서 체포돼 1년 넘게 억류 중인 탈북민 3명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들 탈북민을 임의로 체포하고 구금해 강제 실종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한국 새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중국에서 억류된 탈북민 3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진정서는 탈북민 리홍기, 양순여, 리태인 씨 측을 대리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4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 출신인 리용기 씨와 양순여 씨는 부부이며 리태인 씨는 이들의 30대 아들입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한국에 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발이 묶여 중국 선양 근교에 머물다가 지난해 1월 6일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선양에서 지린성 연길의 수감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구금 상태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성명서에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2020년 1월 그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은 구금 상태에서 결국 북한으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적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는 탈북민을 송환하는 관행을 조만간 재개할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중국 당국이 이들을 구속영장 발부 등 없이 이미 체포 구금하며 자유를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6일 체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실종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강제 실종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미 구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을 다른 국가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에 이들 탈북민 3명에 대한 자유박탈이 임의로 이루어졌으며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정부에는 이들의 상황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정서를 작성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4일 VOA에 코로나 국경 봉쇄로 약 1,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중국에 구금 중에 있고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이제 중국이 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한국 정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정부라든가 다른 이제 그 유엔 차원에서도 이제 그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특히 결국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가족으로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보경 씨는 앞서 지난 3월 초 당시 한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 탈북민 수백 명의 석방 노력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박보경 씨는 당시 VOA에 가족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도움을 호소하고 중개인을 통해 지역 공안 당국에 뇌물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외교부에도 했었고 저기 신양의 그 대사관에도 전화를 해서 엄청 가절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 지금은 안 된, 그냥 안 된다 이러고 너무 안타깝죠 그게. 네, 제가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박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최근 공약을 통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인식해 홀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야당 후보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화 탈취를 위해 새로운 변이 랜섬웨어 4종을 아시아 지역에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 소속 해킹 부대와 산하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외화 탈취를 위한 암호화폐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금융 해킹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트렐릭스는 3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부대인 180부대와 관련이 있는 해킹 조직이 새로운 형태의 변종 랜섬웨어 악성코드 4종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인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북한 당국이 외화 탈취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랜섬웨어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부대인 180부대의 라자루스가 개발한 VHD 랜섬웨어와 유사한 소스코드가 발견되는 등 프로그램 설계가 동일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랜섬웨어 해킹을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에 등장하는 이메일 주소가 서로 동일하고 과거 사용된 것과 유사성이 있는 등 북한 당국과의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트렐릭스의 크리스티안 비크 수석연구원 겸 수석엔지니어는 4일 VOA에 북한의 이번 랜섬웨어 해킹 공격에 금전 요구와 추적 회피 등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하고 금전을 요구한 뒤 정체를 숨기기 위해 흔적을 분산시키는 랜섬웨어 해킹을 통해 목표물을 까다롭게 선택하고 실제 돈을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북한의 악성코드 유포를 추적 연구한 결과 북한이 암호화폐와 같은 큰 단위의 해킹과 랜섬웨어 같은 작은 단위의 해킹을 혼합해 외화 탈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Unit 180 is one of the examples that are directly working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there are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는 정찰총국 소속 180 해킹 부대와 해킹에 매우 능숙하지만 그런 정부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젊은 해커들을 규합한 연계 조직이 북한 정권의 국방 전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파견돼 랜섬웨어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크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정권의 외화 벌이를 위해 암호화폐 해킹 등 규모가 큰 해킹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소규모 랜섬웨어 해킹에도 산하 또는 연계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공격 시도를 통해 랜섬웨어 공격이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크 수석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핵심 해킹 부대로 언급된 180부대를 최근 북한이 금융 분야 해킹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조직으로 지목했습니다.
And one of the ministries, they actually are like the big boss of Bureau 121.
북한 당국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121국 산하에 여러 임무를 가진 사이버 부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시스템 해킹을 총괄하는 180부대의 역할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해킹 공격 양태와 180부대, 그 연계 조직의 활동을 보면 과거 정부나 첩보 분야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도 금융 해킹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크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해킹 능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새 기술을 적용하는 데 매우 민첩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ve seen them adapting a lot and actually they're pretty fast if something new comes out like the log4j vulnerability.
비크 수석연구원은 그런 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 주도 해킹 세력과의 수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산업 스파이나 정보 분야 탈취에 앞서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은 금융 분야 해킹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하는 등 해킹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아시아, 영국 등 150여 개 국가의 항공,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가상화폐 탈취 시도 등 사이버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연방수사국 FBI와 재무부 등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1년 5월 5일 한국 정부가 어린이날을 공식 제정한 날입니다. 한국에서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건 수파 방종환 선생으로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려는 차원에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이후 어린이날은 1939년 일제 탄압으로 중단됐다가 한국 광복 뒤인 1946년 5월 5일 부활했습니다. 이후 한국의회는 1961년 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현재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공식 지정한 뒤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한 나라는 전 세계 한국과 일본 둘뿐입니다. 미국, 핀란드, 이집트 등 24개국 이상의 나라들은 유엔 총회가 1954년 세계 어린이날로 선포한 11월 20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중국, 포르투갈, 불가리아, 러시아 등 40여 개 나라에서 어린이날은 국제여성민주연맹이 아동보호를 위한 날로 지정한 6월 1일입니다. 1904년 5월 5일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의 보스턴 아메리칸스 소속 투수 덴트 트루 사이 영이 아메리칸 리그 사상 처음으로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날입니다. 야구에서 퍼펙트 게임이란 공을 던지는 투수가 9이닝 동안 타자를 단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고 승리한 경기를 말합니다. 투수들이 안타, 볼넷, 몸에 맞는 공 등 어떤 이유로도 상대편을 1루로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평일이었던 1904년 5월 5일 1만 600여 명의 관중이 두 사람이 출전하는 경기를 보기 위해 보스턴 헌팅턴 에비뉴 경기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영은 수비의 도움을 받아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선전한 끝에 타자로 나선 와데를 잡아내며 아메리칸 리그 최초 퍼펙트 게임을 이뤄냅니다. 이 같은 퍼펙트 게임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76년 이래 23차례 달성된 바 있습니다. 사이 영은 1890년부터 1911년까지 미국 내 메이저리그 야구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로 22년의 프로 선수 기간 동안 무려 511승을 올린 투수로 유명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처럼 야구 역사상 빛나는 기록들을 가진 사이 영을 기리는 의미에서 1956년부터 각 리그의 최고 투수에 그의 이름을 딴 사이 영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